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다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 벽의 각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문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넣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앞에 있는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 안쓰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에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두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 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성전의 아래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에 닿느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겨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뜰을 만들고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5장부터 8장은 솔로몬 성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었고 지어져 봉헌되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열왕기상 6장은 성전의 외부와 내부가 건축되는 전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480년입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다는 이 기간을 가장 먼저 소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2장 9절부터 1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1쪽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의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언물을 가져가고.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세워질 시기는 10절에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입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고 참된 안식이 있고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할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전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는 분명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장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참된 안식이 있으며 모든 백성이 평안히 거주할 때였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했던 예루살렘을 빼앗고 다윗성을 세우고 이어 블레셋까지 쳐서 이긴 후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이후였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무거웠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마음을 공감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성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명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4쪽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기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후손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도 영원히 견고하게 살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보다 다윗의 왕조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그의 왕위가 후손에게까지 아름답고 견고하게 계승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여 드리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왕조가 후대까지 계승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위가 후대까지 계승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셔서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대적을 이기고 참된 안식이 있으며 모든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할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바로 리더십 승계가 아름답게 또 견고하게 이어진 이후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된 출애굽 이후 480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때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이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하게 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2절부터 1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외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8절에 보면 성전 전체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규빗은 약 45cm입니다. 어른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길이가 60규빗으로 27m입니다. 너비가 20규빗으로 9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으로 13.5m입니다. 이를 곱하면 540제곱미터가 됩니다. 오늘날로 163.35평입니다. 대략 80평 아파트 두 채쯤의 크기인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6장에 따르면 성막의 길이는 30규빗으로 성전의 2분의 1 길이이고 너비는 10규빗으로 성전의 2분의 1 너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가로와 세로는 정확히 성막의 2배이며 면적은 4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80평 고급 아파트 정도의 사이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결되어 다락을 3층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다락방들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물건들을 두는 곳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7절 이어서 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돌을 그 뜨는 곳에서는 돌을 미리 치수에 맞춰서 돌을 재단했던 곳을 가리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열왕기상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사실 이 돌을 뜬 곳은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소위 솔로몬 채석장이라고도 하고 시드기야 터널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의 그 올드 시티 북쪽에 위치해 있고 그 동굴은 축구장만 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석재를 떠면서 생긴 동굴입니다. 또한 이 동굴이 시드기야 터널로 불려지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할 때 마지막 유대왕 시드기야가 지하 동굴을 통해 여리고로 도망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동굴 안에 작은 샘이 있는데 그 샘의 이름을 시드기야의 눈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52장 7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디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림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랍바 길로 가더니 갈디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바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채석장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치석을 미리 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위치한 중앙 산지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입니다. 석회암은 오늘날에도 건축용 석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시멘트의 주 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석회암으로 건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언급된 솔로몬 채석장은 솔로몬 당시 세워졌던 성전과 제법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이미 다듬어진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 하나하나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층 높이의 성전에 나사 모양 층계를 만들었고 또한 백향목으로 지붕을 만들어 덮었고 다락방을 약 2m 높이로 성전에 둘러 건축하고 백향목으로 만든 빔, 들보로 연접하여 성전 외형을 완성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 저는 노아의 방주가 연상이 됩니다. 상, 중, 하 3층으로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었고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11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솔로몬에게 상기시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유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실 이 11절부터 13절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솔로몬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의 외부와 내부를 소개하면서 성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지만 불순종하고 성전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를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아무리 근사하게 지어졌다 하여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성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고 성전의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준 예레미야서 7장 2절부터 1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1쪽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1쪽입니다. 구약성경 1061쪽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성전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은 이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우리의 삶이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신앙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곳은 결국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14절부터 38절은 성전 내부 장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성전 내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백향목으로 모든 벽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로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 내부는 돌이 보이지 않고 나무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지성소는 마루에서 천장까지 모두 백향목 널판으로 꾸몄습니다. 이어서 20절 봅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지성소는 가로 세로 20규빗으로 9m인 정사각형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백향목으로 꾸민 다음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이어서 23절 봅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여기서 그룹은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소개가 됩니다. 제가 창세기 3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게 하고 속재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재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처음 그룹이 소개될 때는 복수로만 소개되었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로 오지 못하게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그룹 둘을 금으로 만들어 날개를 편 모양으로 서로 마주보게 제작하여 속재서 그 증거궤 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금이 아닌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각각 10규빗 4m 50cm 높이로 만들었습니다. 각 날개는 5규빗 즉 2m 25cm로 합 4m 50cm로 높이와 같은 길이로 만들었습니다. 27절부터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그룹의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두 그룹들의 날개가 펴 있고 그 두 날개를 합하면 9미터로 지성소가 가로세로 각각 9미터였으니 그 공간을 모두 채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룹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켰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그룹들과 종려와 꽃들의 형상으로 아로새기어 아름답게 꾸밉니다. 문도 마루도 모두 그렇게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힙니다. 그렇게 애정을 쏟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넷째의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열왕기 6장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뀐 것이 오늘날을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뀐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입니다. 먼저 성막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라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했고 두려웠으며 불신했습니다. 그로 인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앞서 우리가 신명기 12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안식과 평안이 거주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성막에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뒤 솔로몬 통치 시절에야 비로소 동쪽으로 움직이던 성막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성전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자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 위에 주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이름은 지역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 위에 주 로 소개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만을 상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온 땅 위에 주되심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전체가 온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 이어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에 된 이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온 땅의 주되심을 공식적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비로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되셨음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참된 안식이 온 땅 위에 주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전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솔로몬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주되심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태평을 허락하셨습니다. 재앙도 없었습니다. 든든한 왕조가 성립되었고 이웃 국가들과 평화 속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주되심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렀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존재 목적이 상실되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서서히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주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저히 둘 수 없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없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벨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편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바벨탑은 권세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성전은 바벨론 침략으로 무너져버립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다시 세워졌지만 과거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선전에 의해 재건축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땅 위에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권세 잡은 자의 탐욕을 위해 성전마저도 자신의 이름과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버립니다. 그로 인해 건축을 시작한 지 약 80년의 시간에 걸쳐 AD 64년 헤롯 아그리빠 2세 통치 시절에 완공된 헤롯 성전은 6년 후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했고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돌아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들의 욕망과 자기 이름을 위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 성막으로 살아가며 주일이면 밖으로 불러 모으시어 성전에 모여 하나님만이 온 땅 위에 주되심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리는 걸어다니는 성소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전인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끊임없이 개혁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주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온 열방에서 하나님만이 온 땅 위에 주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먼저 성소를 개혁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어져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교회로 바뀐 이유는 자명합니다. 성전이 그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 위에 주되심을 성전에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야망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교회로 개혁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499주년 주일을 기념하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된 개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개혁이란 새롭게 세우는 것을 목적에 두지 않습니다. 참된 개혁이란 인간의 이름을 알리기에 세워놓은 바벨탑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며 온 땅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바벨탑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탐욕과 욕망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장사통이 되어버렸고 과부들의 가사는 종교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진 부를 자랑하던 성전은 제사장들의 관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개혁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 안에 쌓아올린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민망하게 만들어버린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 집회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콘서트가 되어버렸고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교회의 직분은 권세를 누리는 직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고 선교 200주년을 향한 비전을 향하기 위해 길닦기의 사명을 받고 원근각지에서 모인 성도님들이 바로 10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개혁자들로 길닦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개혁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개혁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세워진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으로 세워진 바벨탑이 있다면 무너뜨립시다. 교회 안에 우리의 이름이 쌓여져 올려 있는 것이 있다면 무너뜨립시다. 우리 자신이 온 땅 위에 주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잊지 마십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신앙의 생활화와 생활의 신앙사를 통해 움직이는 성소인 성막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구역과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성전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대한민국이 개발된 영토도 많아졌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정부도 세워졌지만 국가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국민을 위해 존재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 또한 건물도 있고 좋은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들도 차고 넘치지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주인 행세만 하고 있는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토록 어지럽고 불신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참으로 가슴 답답한 시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껍데기를 건축하기 위해 더 이상 애쓰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왕노릇하기 위해 세워진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에 부여하신 존재 목적을 마음에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결코 짧지 않으신 손으로 인해 다시금 세워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꺼이 밑가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다니는 성서로 이 시대를 위한 리포머들로 살아가는 100주년 기념교회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